네. 이제 룻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책이 아주 짧은 책이긴 얇은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상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모세오경의 다섯 권의 책에 버금가는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 어떤 신명기 신학과 룻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룻기의 사상이 이 신명기 신학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신학이 룻기 사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실의 소리는 룻기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부, 그러니까 권력층과 권력층의 계획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는 바벨론 유배 이후에 쓰여졌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유배 이후의 시대상, 정책상을 보여주는 구약성경의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철저한 율법의 준수, 그러니까 민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국수적인, 폐쇄적인 율법의 해석과 그 적용, 그 실천에 대해서 룻기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담겨있는 사상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구약이지만 뭐 겉보기에는 반대의 사상이 또 반대의 사상이면서 동시에 신명기 신학을 안을 수 있는 사상이 구약 성서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책이 이제 마지막에 있지 않고 그 룻기가 판관의 시대 때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판관기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보편적인 사상이 판관기와 여기 사무엘기 사이에 있는 거죠. 아주 신명기 신학이 아주 그냥 사제기 신학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사이 룻기가 딱 끼어 있다 보니까 룻기의 책이 좀 낯설고 어색해 보입니다. 아, 여기서 이 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느낌이 되지만 이 룻기가 유배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그런 어색함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룻기가 상대하는 책은 뭐 모세오경, 또 에즈라, 느헤미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신명기 신학이고 거기서 발전된 사제계 신학과 룻기가 대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기득권이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법률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의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도 읽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뭐 출시하려면 어려운 책을 뭐 소설책을 읽지 않고 어려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룻기는 기득권의 책, 주류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룻기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읽어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 없는 거죠. 이거 안 읽어도 출세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읽고 찾아서 보고 그리고 그 정신에 물들도록 해둔 겁니다. 그래서 주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소설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은 구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 중심에는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있습니다. 주인공 룻이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인이 하느님 백성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바로 다윗 왕가의 하나의 할머니,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룻과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가 이야기 속에서 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이 지도자급인 보아즈라는 그들의 친척 남자가 나오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두 여인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추구하는 방향은 폐쇄적인 게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아니라 개방성과 보편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룻기가 합니다. 그 속에서도 유대교는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룻기는 이야기합니다. 현대 유대교는 오히려 이 룻기의 사상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만 유다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들을 이렇게 유대교로 받아주죠. 그리고 이전의 유대교에 비해서 현대 유다교는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면서 인구수도 불리고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권력을 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유다교가 이 개방성을 사실 자신들의 종교하는 구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아주 전통적인 유다인들은 여전히 유다인들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하고 좀 개방적인 유다교 종파들은 또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쭉 나가죠. 뭐 하여튼 두 모습 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룻기의 사상이 지금 현대 유다교 안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계적인 이 상선보락의 신명기 신학이란 반대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신명기 신학과 룻기의 신학이 완전히 반대다, 뭐 공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귀향사리 중에 정립된 유일신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또 하나의 신학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에서 조금 더 발전된 신학이다.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이 발전되었다.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유일신이 계신데 이제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명이 하느님이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진짜 하느님이시다라는 게 유일신 사상이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만의 신이다. 유일신 하느님은 우리들만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라면 유일신이, 유일신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에 창세기에서 분명히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 되는 것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분만을 택한, 아니 한 민족만을 택하는 그런 속좁은 게 신이 아니라 그러면 신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을 당신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하느님의 모습에 어울린다.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이 바로 룻기와 룻기를 보태어서 요나 연서까지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요나 연서에서도 요나 연자가 니네베라는 이방인의 도시로 가서 니들 다 죽었어라고 했는데 그들이 용서를 청하니까 하느님이 그들을 용서해 줘버렸죠. 이방인을 용서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기존의 구약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요나서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룻기와 요나연서 둘 다 바벨론 유배 의해 이후에 쓰여진 그 신명기 신학과 사재기 신학의 폐쇄성에 반대해서 오히려 신학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신학은 신명기에 대한 반대 신학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의 정립에 따른 신명기 사상을 조금 이렇게 좁은 사상을 보충하고 안을 수 있는 더 보편적인 새로운 신학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 신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더 가까운 신학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이 룻기와 요나 연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 유대교는 모계 중심의 유대교를 통해서 그 개방성과 보편성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룻기와 요나 연서의 신학이 현대 유대교에는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현대 유대교도 이전 같지는 않다. 물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죽자고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유다교를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룻기의 저자가 꿈꾸던 유대교의 모습이 현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1장 3절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아버지 룻에 계시면 시아버지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룻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이 하느님이고 멜렉이 왕 정도 되나 봅니다. 엘리멜렉에서 나의 하느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백성의 신앙 고백을 나타냅니다. 이름 나의 하느님은 왕이시다. 탈출기의 사건과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탈출기 사건과 약속의 땅에서의 정복 사건은 사실 기존의 왕정체제, 그러니까 기득권의 시스템의 구조에 반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신분사회, 기존의 계급사회를 철저히 반대한 겁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하느님 신앙과 왕정은 본질적으로 절대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들이 가난했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땅을 가지고 재산이 생기고 이제 지킬 게 생기면서 그 여러 가지 요구가 생기면서 하느님 백성은 타협점을 찾게 되죠. 그 왕정과 자기 신앙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왕정이 없이는 자신들의 존재를 이어갈 수가 없고 또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왕정을 만들어서 침략을 막고 그래도 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게 맞다라고 차선책으로 왕정을 도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순에 대한 고민, 그 왕정을 반대해서 계급사회, 그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 부패한 사회를 반대해서 나온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 구약의 시간, 이 고민이 구약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기에서 하느님은 백성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만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기 상권 1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어. 주님께서, 지금 이 임금은 사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어.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이 허락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하게 왕정을 허락하는 모습. 결국 왕들의 역사는 결국 나중에는 백성에게 재앙을 안겨주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백성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뜻을 지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상징적이죠. 예. 왕정체제는 하느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냥 중간에 바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판관계의 논조와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판관계에서는 왕이 없어서 시대가 엉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룻기에서는 이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왕정체제가 하느님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 왕정체제가 아닌 판관계체제는 그러면 하느님을 따르기에 더 이상적인 체제였는가 뭐 그런 것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